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고 또 누구나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실패나 실수나 아픔이나 질병까지라도, 잘못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축복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갔다 오는 분들이 근래에는 책을 갖다 주십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셨던 대단히 자랑스러운 한강이라는 그 여자 작가가 쓴 책들, 단편 소설, 중편, 뭐 그리고 장편 소설들의 책들인데, 그 중에 몇 권이 채식주의자 사가지고 주셨고, 또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 주셨고, 또는 소년이 온다. 비슷비슷한 사실은 책들입니다.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이런 분이 뭐 노벨상을 탔다라고 생각해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야, 굉장한 작가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본능, 욕망 또는 탐욕, 그것이 이성이라는 것과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잘 표현하는지,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은 너무도 처절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었고, 또는 그분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 그런데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로는 그 이상이 현실을 짓밟고 있는, 잔인할 만큼 폭력적이기도 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위선이나 거짓들을 파헤쳐내고, 그것과 연약한 나무들과 식물과 비유하면서 아픈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글들이었는데,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내 마음이 덥고 나서도 불편했습니다. 이게 뭐지? 과거의 아픔을 들추어내서 우리의 상처를 보여주는 대단한 그런 소설 책이고, 심지어 기득권의 세력에 대한 아주 위선과 폭력적인 것을 폭로하면서 인간이 짓밟혔던 모습들을 들추어냈는데, 끝나고 나면은 치유보다는 회복보다는 평안보다는 증오심과 적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대단함. 감히 제가 그분의 작품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저의 느낌이자, 누구나 독후감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굉장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적개심으로 남아야지? 때로는 연약한 한 여자의 모습이 쓰러져가는 식물의 모습으로, 때로는 소외된 한 소년의 등장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봐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은 누구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 말씀 앞에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는 가끔은 마음이 시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야? 얼마나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은 없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셔서 이것쯤은 너가 이 시험은 당해도 돼, 당해야 해 라고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말하죠.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내가 짐승 같았다고.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을까라고 엮일 정도로 그렇게 견뎌왔고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아? 너희들이 내 고통을 알아? 너희들이 내 시험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고 그 순간 참기 어려웠던 순간 속에 혓바닥을 깨물고 자라마왔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알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이 말씀 속에 내가 너를 믿고 이 시험을 주었다라고.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우리에게 믿을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그 시험을 당할 속에 길을 보여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때로는 도피처가 때로는 은신처가 때로는 피난처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새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 전혀 뜻밖의 새 길, 시험 속에 새 길을 만드시사 능히 너희가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도 시험을 당하고 시련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마음 아프죠. 몸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다리 한 발 한 발 걸어 움직이는 것도 힘든 분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걷는 거 일어서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까라고 하지만은 그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함 없이 걸어 다니지만은 교회 한번 오는 게 너무도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보는 것 같고 내 뒤통수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하기 짝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험을 속에서 시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그 위대한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대헌장처럼 나타나는 선포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한국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또 이주하신 분들이나 지금도 있는 분들 첫날부터 은혜가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린다고 매주 그랬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안 들린다고 시끄러운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무슨 소리는 하는 건지 알겠지만 내 마음이 전혀 모르겠다고 안 들리겠다고, 그리고 모르겠다고, 정말 힘들다고, 때로는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남들처럼 은혜를 받고 싶어서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은 도무지 안 들린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나 힘들어요. 믿음도 갖고 싶고 듣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은데 안 된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하는 대위대한 초청장, The Great Invitation Card. 오거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도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고백이죠.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오랫동안 카나다에, 그리고 시카고에, 그리고 휴스턴까지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취직을 자녀들 때문에 휴스턴까지 내려왔던 어떤 분, 나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왜요? 벌어놓은 돈이 아깝거나 남겨둔 손주들까지도 그거 끝까지 곁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집사님 이것 좀 봉사하면 좋겠다고, 권사님 이 일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마다 요즘 바빠요, 가게가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 내가 신경 써줘야 돼요, 내 아이 그 정말 조금만 몇 년만 지나면 괜찮을 거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손주들 키우면서 손주, 그러면서 시간을 미루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암송구를 받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한 번도 마음 놓고 은혜를 받아보고 한 번도 편하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늘 총총총총 걸음으로 교회 왔다가 늘 불안한 듯이 쫓기듯이 가게로 쫓아가고, 그리고 이 자녀 붙잡고 저 손주 붙잡고 키우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나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나오라, 물로 나오라. 왜요?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좋은 거 다 사모았죠. 배부를 줄 알고 이 세상에 수없이 몸부림도 치면서 열심으로 살아왔죠. 땀 흘리며 눈물도 인내도 하며 안 쓰고 살아왔잖아요. 늘 근면하고 검소한 분들이 미국 땅에 사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많이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전합니다. 배가 고프죠. 목마르죠. 여전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고, 내게 나와 청종하라고, 목마름을 위해서, 배고픔을 위해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며 너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 안 들려요 라고 했던 저도 민망하죠. 미안할 만큼 저도 고통스럽죠. 어떻게 해요? 길을 열고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들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 들려요. 목사님 말씀이 들린다고요. 심지어 때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뚝 떨어졌을 때는 온몸이 전율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졌을 때는 뜨거운 성령이 내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툭 떨어지는, 이제는 들린다고, 내 가슴에 눈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느낀 적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들려요. 목사님 말씀이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 많았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군대 가기 전에도 군대 간 후에도 3년 4년 거의 하루에 한 끼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가난하게. 그래서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이 신학교 와서 정심을 대접하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날은 잔칫날처럼 들어가죠. 식당에 참 배고픈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점심시간에는 식당으로 못 가고 도시락을 챙기지 못했으니까 저는 채풀에 들어가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거나 또는 뒷동산에 산에 올라가서 성경책 들고 가서 읽거나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배고프다고 스스로 비참하다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히려 기뻤었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히려 만족하고 배부를 때고 오히려 그때였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리죠. 주저하죠. 지금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가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내게 어려움을 주었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나 지금 길이 안 보인다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까지 것들이 내가 당하는 아픔을 알기나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누명을 쓰며 있는지 알기나 아느냐라고. 함부로 떠들지 말라라고. 어떻게 참아왔고 어떻게 가정을 지켰고 어떻게 가게를 이루어나가고 있는지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렸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 속에도 참아나왔던 사람들 오기만 남아있죠. 그들에게도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오라고. 이제는 물 없다며 목마르다며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쓸데없는 배부름 속에 만족하는 척하고 살고 은까지 주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양식인 것처럼 내가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맞기도 하지만은 그 이유로 인하여 멀어졌다거나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들어야 될 시간 마땅히 엎드려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초청하면서 하나님은 장소를 정하셨고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시간도 정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장소는 돈을 내야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단히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입장료 같은 실내 아니지만은 비싼 좌석도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입장을 할 때도 드레스 코드까지 만들어서 색깔까지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값없이 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말라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물으라.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편한 시간에 목사님 기다려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뭐 강요 안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믿고 내가 알아서 섬기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자식 키워놓고 난 다음 결혼시키고 난 다음 손주들이 이제 학교 다 간 다음 그때 내 마음껏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장소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편한 장소, 불편하지 않는 장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계시라고. 그러다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 기다려요 부모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이지만은 또 다른 말로 그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뭐 가끔씩 이야기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광야를 미드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미드바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삭막한 곳, 길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광야, 때로는 외로움 속에 들짐승조차도 제대로 생존하지 못하는 광야, 때로는 뜨거움 때문에, 때로는 추위 속에 있는 그 광야,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 광야, 그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드바르, 다른 말로는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는 성소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 지성소의 다른 이름이 광야라고요.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 시험을 당했을 때,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길이 안 보이는 답답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독대하는 장소,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드바르라는 곳이라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를 겸손하기도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사면초가의 자리이지만은 하늘만 쳐다보는 그 장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찾아와 계셨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장소, 광야, 길이 안 보인다라고 절망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그 자리, 그 장소가 광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이 말씀입니다. 내 편한 장소, 출세한 장소, 자랑할 수 있는 장소, 부자된 장소, 그 뭐 굉장한 뭐 성공한 그 장소에서 파티를 하면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없는 그 장소보다는 때로는 외로운 장소, 때로는 실패한 장소, 광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드바르라고. 안 들린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읽어도 한 번도 이 성경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시험을 당하면서 무심코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배고픈 줄 모르고, 때가 됐는 줄도 모르고,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고 놓지 않고 읽기 시작했던 그 순간들, 지성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이 왔도록 그 말씀 앞에서 아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고백하고 증언하고 날이 새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교회 몇 바퀴나 돌고 가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시간 네 거 아니야, 계획도 하지 말고, 나의 주권에 속한 거야, 겸손하게 오늘 지금 이때 여기 은혜를 받을 만할 때, 오늘 지금이라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7절 9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었죠.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음이고. 그것을 굳이 신경 또는 화가 난다고 찢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옷이 없다고 드레스 걱정하는 사람들, 어쩌면 어떤 사람들 그날 아, 큰일 나서 내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일생에 죽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찾을만 할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광야에서 괜히 미루지 마십시오. 미련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아오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너희의 길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 봐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것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가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안전하다라고, 영원하다고, 옳다라고 말하죠. 괜히 고집 부리느라고 아빠 내 생각이 옳았어,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 아직까지 안 죽었어, 그거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나 안 죽었어, 니까지 것들이 내 시험을 내 아픔을 알기나 알아, 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오기를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너무 어리석게 고집부리게 그걸 소신으로, 그걸 의로, 그걸 자기의 업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돌아오면 그가 긍휼을 베풀 것이며, 돌아오면은 그가 널리 용서하실 텐데, 봐라 내 길은 안전한 거야, 내 길이 오라. 하늘이 높음처럼 하나님의 길이 안전하죠, 영원하죠, 그리고 승리하는 길이죠. 그 길이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비와 눈이 있었니? 물 한 방울도 땅을 적시고 눈 한 방울도 나무를 적실 때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세포가 움직일 것이고 땅은 싹을 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먹게 될 것이며 그 후에 파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씨앗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야 아니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찌 헛되이 내게로 그냥 돌아오겠느냐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땅을 적시는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어찌 헛되이 내게 돌아오겠느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나를 찾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나를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들을 통하여, 나를 찾는 고 나를 부르짖는 그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나 안 죽었어, 고집부리고 나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지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과 똑똑함을 증거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 그 배부름은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찔레나무가 화석나무로 변할 것이며 그들이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꾸어질 것이라고. 가시였죠, 쓴물이었죠. 물이 달라진 게 아니라 쓴물이 단물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시가 그리고 잣나무로, 찔레나무가 화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봐라, 그 길을 버리고 왔다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새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아니냐. 큰 기적을 행하시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여호와야.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믿고 다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맞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은 없었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떠들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고 불의한 자가 길을 포기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 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면 초과했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고 그 자리에 마치 물된 동산처럼 천국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도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모든 기도의 씨앗들 위해 오늘도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탄식을 하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